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개인적으로 편지를 쓰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바울 옆에는 그 로마를 함께 기도로서 사랑으로서 품고 있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역자들은 뭐 교회에 어떠한 특별한 직분을 가졌다든지 또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그러한 것보다는 주 안에서 이어진 사람들, 주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같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신 그 똑같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같은 그러한 그 마음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사람은 각각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그리고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그 일이 언제 어디서나 뭐 어떤 상황이나 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 상관없이 그 말씀은 그분의 살아 역사하심은 마찬가지인데 같은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우리들의 지금 현실을 볼 때 우리들은 그 한 하나님의 한 뜻, 한 사랑, 한 말, 한 역사하심이 아니라 얼마나 다른 말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다른 색깔들을 갖고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아, 이 바울과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정말 믿음으로 강건했고 순수했고 대단했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그거는 당연한 일인데 지금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모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주님이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못하나 그렇게 그들보다 우리가 뭐가 다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에게 헌신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만큼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았다라는 것밖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동일하고 그리고 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능력이 전지전능하심이라 정말 어떠한 사람, 어떠한 상황이 전혀 상관없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분인데 말씀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배척하는 거죠. 그분에게 대항해서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상처, 우리의 어떠한 그 입장을 갖고 자꾸 그분에게 변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주저하는 것. 그리고 정말 대놓고 등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결국은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실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뭐냐 하면은요, 그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냐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으라라고 또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명령해 주시는 그것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신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아직 포기하시지 아니하고 버리시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참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내세울 거 없는 아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없는 그런 나, 내 안에는 죄밖에 없다. 그런 것을 알지라도 정말 어찌할꼬 하는 그러한 나의 찔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 괜찮다. 내가 네 안에서 오늘도 말씀대로 너를 살리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게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내게 하소서 하고 우리가 내가 사랑하기 싫고 내가 지금 다른 것에 바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것보다 내가 지금 내 어떤 가치관과 내 입장에 그러한 것에 그냥 습관적으로 매여서 아니면 거기에 젖어서 그냥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의 그러한 삶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나의 삶의 모든 걸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오늘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로 사람들을 보고 또 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됨을 지키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는 그러한 하나님의 하게 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권면하는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잘 분별해서 정말 세상의 약삭빨은 그러한 악한 꾀가 아니라 그 악한 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악이라는 거를 포장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아주 단 것처럼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포장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려고 오는 것이요. 우리를 정말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을 그 미혹하려는 목적을 갖고 오는 사탄의 그 괴계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있지 않냐면은 너무나 속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보다 사탄은 우리를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죄의 종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오직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그 자기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충동질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변명과 그 자기 보호하는 그러한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너 버리지 않아. 그걸로 우리를 계속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계속적인 소망이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것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죄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질 때마다 얼마나 슬퍼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이 속썩인다 그래서 버리지 않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저기 인연을 끊는 거 아니다 할지라도 자식이 계속 병 속에 있고 계속 죄짓고 있고 계속 딴짓하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리고 얼마나 그 가슴 아파요. 슬퍼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신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택하여 행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그리고 생기 있게 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그리고 우리가 상하면서도 하나님의 어떠한 만족을 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우리가 빵긋빵긋 웃고 그리고 생기 있고 우리가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토록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그분은 우리가 고생하기도 원치 않고 아프기도 원치 않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슬픔과 방황 속에서 좌절 속에서 빠져 있기를 너무나 너무나 원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그 죄에서 떠나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건지움을 받아서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그 은혜의 법칙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지금 살고 계신 그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 상관없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 안에서 그 기쁘신 뜻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에 그 반대되는 것, 그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나 잘났다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그 세상 지혜는 뭐예요? 서로가 늘 경쟁 다툼하고, 그리고 그 지혜는 정말 마귀적이요, 세상적인 그 지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범법합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세상 사는데 굉장히 뭐가 약삭빠른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뭐가 유익을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것들, 썩지 않는 것들, 그거는 하나도 못 누리게 해줍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남을 이겨서 기쁘고 남보다 좋아서 잘 돼서 기쁘고 내 원하는 게 돼서 기쁜 그런 거예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눈이 뒤집힌, 그걸로 눈이 충혈된 그러한 삶입니다. 나의 유익만 바라는 거예요. 나 하는 거예요. 근데 각기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월감을 갖고 뭔가 성취감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겠지만, 항상 그거는 비교 경쟁이니까 또 누구에게 비해서는 열등감을 갖고 좌절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이기려고 계속적으로 뭐예요? 정말 목표 없는 줄다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그것은 나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 나를 망가뜨리는 일이요.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나를 몰고 가는 일입니다. 거기에는 평강이 없고 거기에는 뭐예요? 고생하는 것뿐이라. 가진 것 같지만 이긴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또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주 안에 쭉 있으면,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사탄을 하나님께서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의 깃발이 우리의 깃발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와 정말 죄에서 건져진 그러한 나의 삶의 실체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죄의 쳇바퀴에 그냥 뺑뺑 도는 정말 나의 소욕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였는데, 나를 내가 이길 수가 없었는데, 나를 내가 절제할 수가 없고,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다. 우리가 사실 제일 말 안 듣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내가 모르고 내 마음을 내가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알고자 해도 또 뭔가 정해놓고 하고자 해도 그것에 제일 거스리는 게나 자신인 겁니다. 우리는 나도 컨트롤 못하면서 남을 자꾸 컨트롤하려고 하거든요. 남을 조종하려고 그러고 남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우리가 나 자신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할수 없었던 일을 하게 하시고, 가질 수 없었던 걸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살게 하심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러한 그 승리의 삶, 넉넉히 이기는 그 삶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데, 그것은 뭐예요? 사탄이 우리 발 아래 상하게 되는, 정말 무릎 꿇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임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앞에 보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하는 얘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2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몇몇 되지 않지만은 그 바울과 더불어서 동역하고 있는 또 사람들을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지금 문안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소개한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지금 바울과 더불어 로마 사람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있고, 그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가까이 하나 되어서 일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지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관계를 지어줄 때 더욱더 가깝게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자식이 있고요, 형제가 있고, 또 그 뭐 부모의 형제, 삼촌들이 있고, 또 그 사촌들이 있고, 뭐 5촌, 6촌 이렇게 해서 촌수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의 그 영혼으로 볼 때는 가치가 똑같고, 그리고 친척이라는 그러한 친족이라는 걸 볼 때, 가족이라고 볼 때는 그 한 울타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부부가 제일 가깝죠. 모촌이지요. 그런 그 자식들이 1촌이고요. 아니, 그 2촌이고요. 이런 그 거를 볼 때 부모 자식이 이제 2촌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나아갈 때 더욱더 가까워. 우리가 가족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돌봐야 되고, 친척이라고 해도 돌봐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어주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옆에는 그 교회 안에, 또 안디옥 교회 안에도 있고 가는 곳곳에서마다 이어진 동역자들이 있어서 성령의 그 이음주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바울과 같이 여행한다든지, 오늘 지금 소개된 것처럼 이 편지를 대사하는, 지금 편지를 대신 써주고 있는 더디오나, 또 그 가는 곳곳에서 함께 다니며 또 함께 같이 일을 하며 하는 그런 동역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소개된 동역자들, 디모데나, 누기오나, 야손, 소시바더, 그리고 더디오나, 그리고 가이오, 또 에라스도나 구아더, 그런 사람들은 보다 더그 바울의 지금 선교 여행에, 그리고 또 바울의 사역에 가깝게 동역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바울과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떠한 주안에서의 무게가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대로 또 바울과의 관계 말고도 자기 삶 속에서의 사역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게 하심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가 아니라는 것, 한 색깔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게 하심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미리 정해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을 이어주시고 그리고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품고 있는 사람이 오직 로마 사람이 아니지요. 지금 스페인에 가려고도 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그 성도들에 대한 마음,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도 있고요. 마게도니아나 아가야 사람들도 이어져 있고 뭐 고린도나 빌립보나 그러한 그 에베소나 모든 교회 자기가 전도하고 세워진 그런 교회에 속한 또 성도들에 대한 마음도 다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바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요? 또 누가 더 바울에게 가까운 사람이냐? 그런 거를 우리는 헤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끼리는요, 누가 더 사랑받느냐, 누가 더 가까우냐, 누가 더 무게가 있느냐를 굉장히 그 민감한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따지려고 해요. 애들 중에서도 엄마 아빠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를 따지려고 합니다. 부모는 편애가 있대요. 선생님도 편애가 있대요. 실제로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가깝고 나한테 살갑게 해주는 사람하고 가까운 그것이 부모라고 합니다. 또 부모 마음은 뭐예요? 아픈 자식, 병신 자식에게 더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있다라는 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상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온전하신, 거룩하신, 편애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아픈 자, 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이렇게 손길을 대시고 더욱더 뭔가 품으신 것 같은 거는 그들의 약함과 그들의 있는 그러한 어떤 불편함, 그들의 가진 고통, 그것을 포함해서 공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약하고 하나님한테 많이 보호를 받는 게 좋으냐, 응? 건강하고 강해서 또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를 덜 받는 것이 좋으냐? 그 우리의 선택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도 아니고 뭐가 나쁘고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면 약한 자를 돌보라고 주신 거고요. 나누라고 주신 거고. 또 약한 자는 거기에서 하나님에게 약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와 그러한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진 것들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나눔으로서 공평하게 해주신 거거든요.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것은 서로가 다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혼자 살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혼자 모든 것을 가진 자도 없고,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하는 자 절대로 없습니다. 그도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아기로 태어나서요, 누군가의 수고함과 사랑의 섬김 속에서 자랐고, 그리고 그도 나이 들어 병들어 누군가의 그또 사랑의 섬김과 그러한 돌봄을 받아야만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지금도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함으로 우리의 생활이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쌀이 그냥 우리 입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농사를 줘줘야 되지요. 그냥 하나님이 해 뜨게 하고 저기 비 내려서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씨를 뿌리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예요? 수고함으로 또 거두어 우리의 그 정말 입속에까지 올 수 있는 그 과정 속에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적인 우리가 지금 전기를 키고 그리고 그 전기의 혜택 속에서 삽니다. 그 전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는 혜택이 완전히 끊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정말 거의 마비 상태일 거예요. 지금 전기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전기가 없던 때도 살았는데 지금은 그냥 전기가 없으면 뭔가 못 사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전기가 우리 집에까지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불이 켜지고 거기에 모든 데 콘센트를 꼽아가지고 우리가 쓰고자 하는 그러한 기기에 전기가 통해서 뭐 밥도 해 먹고 무슨 반찬도 해 먹고 그리고 모든 뭐 물이랑 뭐랑 그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함이 있었고 또 지금도 그 수고함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도 살려주시는 하나님한테도 고마움을 잃어버리고 살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들한테도 우리는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마치 나만 슬프고 나만 혼자 있고 나만 뭔가 했고 나는 사람들에게 잘했고 나는 베풀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모순된 그러한 억울함 그러한 한을 품고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한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정당한 이유도 아니고 사실도 아닌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성김과 수고함 속에서 내가 살아왔고 또 지금도 살고 있는데 감사함을 잃어버린 세대 그것은 기쁨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행복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스스로 외로움 속에 스스로 슬픔 속에 갇혀진 병든 세대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들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는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알았고 정말 그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선택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커다란 쇼크였을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것이었는데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절대로 가질 수 없었던 마음 그리고 절대로 생각지도 않았던 그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내 식구밖에 몰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밖에 몰랐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밖에 몰랐고 내게 유익되는 사람 하다못해 무슨 연예인이고 무슨 정치인이고 스포츠맨이고 누군가라도 내가 봐서 내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선호하는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었던 그런 삶에서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하나님 나에게 잘해주신 하나님, 나에게 잘해주실 하나님만 찾던 그런 사람에게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요, 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살리우심을 받고 있다, 세우심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요, 완전히 삶의 자세가 뒤바뀐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이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도 원래 로마의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에게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랍니다. 너희들이 없이 여겼던 그런 유대 사람들, 그러한 또 이방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스스로 뭐예요? 강국의 그 백성으로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었겠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부리고, 실질적으로 자기 가정의 종으로 지금 부리고 사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뭐예요?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거는 너희들이 동격이라는 얘기예요. 주인하고 종이 아니라 서로가 주 안에서 너희들이 동격이다. 하나님 안에서는 주인도 없고 종도 없습니다. 위아래가 없어요.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그러한 뭐가 나타난 외모적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다를지라도, 애하고 어른도 동격이고, 노인하고 애도 동격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뭐라 그럴까, 더덜 하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유교, 사대주의, 그런 걸로 보면은 다 뭐예요? 어른 중심이에요. 윗사람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계급 쪽에서도 윗사람 중심이고, 그리고 아니면은 나이가 많은 순으로 그렇게 해요. 근데 요새 세대는 또애 중심이에요. 사람들이 참 이랬다 저랬다 또그 문화에 따라서 치우치고 살지만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연약한 자는 강한 사람이 돌보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 하나님은 옆에 돌볼 사람을 주시는 거고 돌봄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데 그 돌봄이 그 누구도 빠짐없이 다 받은 거거든요, 이미. 나는 누구한테도 돌봄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누구를 돌봐야 된다는 거는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돌봐주네, 안 돌봐주네는 우리가 민감하지만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내가 왜 해야 돼가 많은 거예요. 내가 왜 여기까지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아기를 돌볼 때, 아기가 잘 자라도록 돌보는 거지, 내가 돌보고 싶은 만큼, 그리고 아기가 원하는 것만큼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잘 자라도록 그 아이의 뭐 유익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하는 그 양이라고 그럴까? 그 정도 것도 그 애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 애기가 자라면서 다르고, 애기마다 다른 그러한 것을 이 돌보는 자가 부모든 아니든 그것을 그 아이를 잘 자라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병자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지, 그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 안에서도 잘살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지금 돌봄이지요. 결코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로 사람의 종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랑으로서 섬기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 자라는 것이, 그 사람이 치유받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나의 자원함이 되는 그런 일이에요. 모든 것을 사랑을 좇아서 하라.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지금 수고하고 있는 그 수고들은 다들 성령으로 인한 자원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너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배치해서 시킨 일들이 아니라 각각에게서 그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이 지금 뭐예요? 아름답게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교회랑 모든 것에는 조직이 있습니다. 인간 조직이 있어서 그 조직으로 인해서 그 돌아가야지 뭐예요? 정말 대형교회일수록 그 조직이 잘 돼야 수레바퀴가 돌듯이 톱니가 맞아 돌듯이 도는 거예요. 뭐 저는 인간의 그 교회의 어떤 조직 자체를 부인하고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교회 비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 조직이 성령의 그 하나 되게 하심을 방해하거나 제한한다면 그 조직은 지금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는 인간 조직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분명히 한 교회의 대형 교회나 교회는 그러한 그 조직 속에서 운영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 되게 함을 각각의 교회의 이름으로 각각의 부서의 이름으로 만약 그것을 차단시킨다면 거기에 담을 쌓고 틈을 만들게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성령의 일을 방해한다는 얘기예요. 세포 하나하나가 부서부서마다 그 하나됨으로 자기 역할을 잘하도록 똘똘 뭉치는 거, 연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온 몸 안에서 하나를 이루면서 돼야 되는 거지, 온 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면서 한다면 말이 안 돼요. 말하자면, 손만 열심히 있다 해도 이 손이 손목이나 팔, 뭐, 그리고 어깨, 목, 이 머리에서 오는 모든 것과 이어지지 않으면 손이 손 역할을 못 하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다른 그 몸의 모든 기능과도 하나 되지 않으면은 손이 손 역,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잘생기고 잘났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심장이 그냥 멈춰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이요. 장기가 전혀 안 움직이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나 하나가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다 뭐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생기를 받아서 그 명령대로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이유심을 우리가 힘껏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지금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도 품고 고린도 사람도 품고 에베소 사람도 품고 그리고 지금 아직 가지도 않은 또 스페인의 사람 그것이 땅끝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품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예요. 근데 바울 안에서 뿐만 아니라 모두 안에서 그런 거예요. 지금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내가 운전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운전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가 자동차를 사고 뭐가 자동차를 뭔가 이렇게 다 관리하고가 아니라 곳곳에 다니면서 누군가가 자동차를 내주고 뭐 그, 물론 그 시대엔 자동차가 없었지만 그리고 누군가가 운전해주고 길을 가르쳐주고 했다면 그 사람들도 다 동역자인 거예요. 디모데는 특히 그 바울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사역하는데 쭉 곁에 있었던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의 친척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마 그 혈연관계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가지고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도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시는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바울이 편지를 못 썼던 것도 아니고 글을 못 쓴 게 아닌데 지금 여기 대필해 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왜 대필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바울이 바빴던지 아팠던지 뭔가 또 대피를 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겠지요. 그도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식주인,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는 거, 식주인이라는 게 지금 그들이 머무르러서 그들이 그 먹고 자고 하는 그러한 집을 내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가이오도 지금 동역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동역자들은요 먹고 자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누군가 상담을 하든지 또 예배를 드리고 해서 말씀을 전하고 할 때 누군가가 설거지도 해야 되고 집안도 쳐야 되고 그들이 와서 머물 수 있도록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뭔가 수고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동역자인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말씀을 전해온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전할 재주가 있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그러고 싶다든지가 아니라 저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저밖에 아무도 없어서 가정에서 매일 그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렸고 또 우리 주위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서 주위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 보고 너만 천국 갈 거냐? 너 친구들은 이 이웃들은 이제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해서 그들과 그 하나님의 정말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시작한 것이 제가 말씀을 전한 것이요. 그것이 지금까지 정말 30여 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사는 곳곳에서 저는 그냥 이어진 사람, 그때그때 같이 있는 사람하고 해왔지. 그게 가족이든지 남이든지 뭐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일본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교회라는 이름 아래든지 아니면은 뭐 가정가정에 모였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해온 거예요. 하여튼 영혼들에게 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지금 30여 년 쭉 살아오면서 그 일에 동참해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이 다 동역자고 그들이 다 또 뭐예요? 이어진 식구들입니다. 그들이 남일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했는데 그건 지체지요. 그 저에게 있어서 그들이 식구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온 교회라고 그랬는데 이 온 교회가 가이오가 얼마나 많은 교회 사람들의 식주인이 되었겠어요. 그러나 가이오의 마음에는 온 교회가 품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으로 오면 그는 받아주려 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의 집은 성령에게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를 받을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온 그런 가이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만 받아준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 집 살롬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 누구든지 너희들이 안에서 문고리를 잡지 말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탈진을 하고 또 저희 부모님들이 교회를 몇개 개척하고 또 교회에서 이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하나님 보내지 마세요. 사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만 하나님 저희들이 받겠습니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올지 아니 오고 하나님 보내시는 자만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내시는 자라고 저희 기도하는 집에 오는 사람을 그냥 믿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시리라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섬겨야 되나, 물론 방도 내줘야 되고 물론 운전도 해줘야 되고 밥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람이 오면 어떡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 유익하도록 무엇인가 역사하신다를 믿은 거예요. 그들과 매일 말씀을 나누면서 더불어 먹고 자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심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집이 이제껏 온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의 집이지 내 집이 아니라 그의 보내시는 자가 한국에서 오든 일본에서 오든 미국 다른 곳에서 어디서 오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든 누구든 상관없이 주의 이름으로 맞이하고 그들은 이미 우리의 식구가 되고 지체가 되는 그러한 연습을 계속 저희들에게 시켜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들을 섬긴 것이 되나?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가 지금 기도하는 집이 9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년 해왔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어진 지체들, 우리가 섬긴 그러한 섬김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는 섬김을 받았고, 정말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기도하는 집에 문을 들어서게 해주셨는지, 우리가 무엇인간데 지금 나이 들고 병 들고 세상에서도 완전히 쓸모없는 자처럼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교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는 뭔가 할수 없게 되고 가진 것이 없어지면은 그 삶의 그들의 대열 속에서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소외되고 오히려 짐스러워지게 되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서로가 늘 사랑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서 정말 그 누구도 지금 막 펄펄 뛰고 모든 걸할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가 있고 또 나이 들어 병들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그 삶의 모든 공동체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애나 또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그리고 노년,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하나 되어서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보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가 더불어 살수 있는 그러한 생명 공동체는 삶의 공동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가이오는 실제로 아마 식주인이라고 한 거는 집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겠지요. 또이 성의 재물이라는 거는 이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거울에서 돈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한다. 바울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바울이 천막을 짓고, 물론 자기가 그 다니는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짐이 되지 않고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사역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은 물질적으로도 있는 것이요. 이렇게 집과 먹을 것을 내주는 사람도 있는 것이요. 또 편지를 써주는 사람도 있는 거고, 또 디모데나 그런 사람들처럼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의 서신을 전달해주고 또그 뜻을 행해주고 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으로 하는 거죠.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성령으로 한다는 것은 반드시 지체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샬롬 미니스트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성령의 자원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사역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으로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인간끼리 뭔가 바벨탑 짓듯이 지금 보이는 무엇을 하는 것이 지금 조급한 일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자원에서 하게 하심을 기다리는 일이 뭘 하는 것보다 사실 참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안 하는 것 같고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래서 괜찮은가 싶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각 사람에게 지금도 키우고 계시는 것. 나는 내 살아생전에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하나님에게 보여드리고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고 계시는 그것에 의지하여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소망 중에 네가 강건하게 나아가느냐 하는 그것을 저에게 보고 계시고 지금 각 사람들이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 애가 뱃속에 생겼을 때 빨리 나와서 빨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열 달을 기다려야 되듯이 애가 태어나면은 빨리빨리 자라기 원해도 하루하루 먹고 자고 깨면서 뭐예요?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가장 빠른 일인데 우리 눈에는 우리의 어떠한 그 심에는 뭔가 늦은 것 같고 더딘 것 같아서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의 믿음이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우린 노상 조급하거든요. 뭐 애를 키우는 데서도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하는데 그만큼 애들의 발걸음, 애들이 자라는 거, 애들이 변화되는 거를 부모가 기다려주기가 어렵거든요.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정한 그것까지 빨리 되라라고 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고 또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상 조급하고 노상 불평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해요. 정말 우리들을 보면요. 변명할 여지가 없이 모순덩어리고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내면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실제로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왜 비추시고 왜 드러내시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원하고 그것으로도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그 조급함, 우리의 그 짜증스러움, 우리의 그래서 불안해지고 그래서 답답해지는 그러한 것들을 다 평강으로 채우시고 정말 믿음으로 오히려 지금 되어 있는 것, 지금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능력 가운데 은혜인지 기적인지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아 알게 하려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정한 것에 달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보면서 내 욕심에 내 어떠한 기준에 맞나 아니나 채워지나 아니나 정말 내 욕심에 이끌려서 정욕에 이끌려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뭔가 모자라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불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계속 방해하고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을 계속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국말은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써놓으면은 무슨 말인지가 막 헷갈리지만 끊어서 보면은 우리 로마서 1장에 나왔듯이 복음이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시라예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살아 역사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내 안에 그 주님이 그 복음의 주님이 오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또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에만 의존해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다. 전파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영세 전부터 감추어 있었다. 바울에게도 몰랐었지요. 인간에게는 몰라요. 인간이 스스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나?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거역하고 다죄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인간을 구원하고 그 인간을 영생으로 살리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일이지 인간이 되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하자면 홍해에서 그 길을 만들어서 건너게 한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아무리 가고 싶어도 다시 못 가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계속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지 않으면 아무도 인간의 그 뜻과 의지로는 그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 그리고 그 이루심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바울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타났다.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각각 성도들에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얘기하신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지금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자에게는 이제 비밀이 아니에요. 감추어 있는 자들에게는 아직도 비밀이지만, 그러나 나타나진 자들에게는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이요, 만져질 수 있는 하나님이요, 그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시는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다. 이 복음은요, 구약의 전부터 뭐 열방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믿지 않던 그런 백성들에게도 전해질 것에 대해서 계속 선지자들 통해서 계시해 오셨습니다. 선포되어 왔어요. 그것이 지금 그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은 지금 바울을 통해서 또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뭐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너희들 안에 복음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뭐야 너희들을 능히 경고케 하실 것이라. 복음 안에서 살도록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요, 너희들을 키워줄 것이요, 너희들을 세워줄 것이요, 너희들을 강하게 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이 뭐예요? 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지금 바울이 소개한 하나님은 복음을 복음으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강건케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친히 이루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옛날에는 비밀, 말하자면은 인간 스스로에게서는 찾아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주셔서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그분을 믿어서 그분에게 순종케 하시려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하고자 그 복음의 능력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우리의 의는 없어요. 이제 나는 부인되고 나의 의는 다 부서지고 그리고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에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와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삶의 위치 속에서 배치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모여 빛과 소금의 역할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런 역할을 함으로 한 입, 한 말, 한 뜻으로 오직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우리를 주 안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고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정말 그분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한 말, 한 뜻으로 그분에게 찬송을 드리는 그래서 그분의 임재 속에 임하신 천국 속에 살게 하심이 뭐예요? 복음의 실체고 복음으로 인해서 받은 우리들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바라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그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자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바울에게 임하고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도 임해 계시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심으로 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임하시고 또 바울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이어주시고 또 로마 사람들을 품게 하시며 로마 사람들에게도 임하셔서 바울과 그 바울의 동역자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화목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심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위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